민수기 16장, 17장 그 앞에 16장에서 고라타단의 반역 사건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이 불에 태워져 죽고 고라타단 반역 주동자들은 땅이 벌려서 죽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16장 49절로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000명이었더라. 물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려서 그 연병을 그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긴 했지만 상당히 타격이 컸죠. 그러니까 거의 15,000명 정도가 이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15,00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웬만한 읍 정도의 크기의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자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반역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팡이. 지팡이는 지도력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훈련을 마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양치는 양을 모는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게 지팡이가 되었고 나중에 그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지팡이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마치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이 규처럼 그런 지도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지파에 각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오라라는 것은 각 열두 지파의 수령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고라 다단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시는 그들이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왜 너만 기름 부어 세웠느냐, 너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이런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살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숨은 뜻을 겉으로 나타나 드러내 보이는 상징이 표징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한다라는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죽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왜요? 지금까지 계속 민수기 11장, 12장, 13장, 14장에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16장에서는 그와 같이 원망 불평이 반역하는 일로 일어났어요. 거역하여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거역하여 일어났다. 처음에는 원망 불평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원망 불평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게 반역, 거역하여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의 결과는 결국 죽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14,700명 플러스 250명 플러스 고라와 단 주동자들이 어떤 사람은 땅을 벌려서 하나님 삼켜버렸고, 어떤 사람은 불로 태워버렸고, 어떤 사람은 연병으로 죽게 했는데 거의 만 오천 명가량이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원망, 불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을 보고 원망하지 말라. 원망 안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원망하지 않아 해서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표징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각 열두 지파에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 무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누가 선택받은 참된 지도자인가를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이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지도력에 대한 더 이상 원망 불평을 갖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죠.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생각해, 저 사람은 지도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을 세웠을까? 아니, 나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원망 불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투덜거렸던 일, 그리고 그냥 불평했던, 원망했던 그런 일들을, 이런 고민들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는데 바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이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만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 여정을 그린 책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민수기를 읽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직접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냐 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그런데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희생이 따르니까 그 희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표징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은 원망불평하지 말라. 이것을 보면서 원망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다 넣게 해요? 언약궤 안에 넣게 하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만나 같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만나,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살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피우고 꽃을 내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성경에는 살구나무라 되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살구나무가 아니라 아몬드나무입니다. 근데 번역할 때에 아마 살구나무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몬드나무, 우리나라 살구나무도 마찬가지고 이 봄에 가장 일찍 핀 꽃이 바로 그 아몬드나무거든요. 한 2월 달이면 벌써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도 뭐 매화꽃, 살구나무꽃, 벌써 제일 먼저 겨울을 깨고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고 매화꽃이고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할 때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아몬드는 이렇게 얻는 이렇게 접하기 어렵고 살구나무 매화꽃은 쉬우니까 이해하기 쉽게 아마 살구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몇 개 하신다. 그런데 그것도 지팡이에서 지팡이는 어떤 겁니까? 다 죽어 잘라놓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다?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등잔대 모양이 살구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 근데 받침이 살구나무 꽃. 그러니까 아몬드 꽃 모양이다. 그러니까 살구나무하고 아몬드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몬드 꽃 모양이다. 살구나무 꽃 모양이다. 라고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 이 아론에게서 싹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론의 제사장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론처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했을 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하고 그랬는데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레위의 허리에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세례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보다 훨씬 뛰어난 앞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론을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른 살구나무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살 곳에서 잎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가 또한 그 열매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었는데 말씀을 대언하니까 에스겔이 말씀하니까 마른 뼈들이 연결하여서 몸을 이루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 죽은 자 같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싹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싹으로 표현한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네, 이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누구예요? 이새의 줄기는 다윗,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가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부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아,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싹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른 지팡이에서 이 싹이 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가 그 싹이 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짝 마른 내 삶에, 내 삶이라 할지라도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른 맛대기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 속에서 싹이 나고, 예,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꽃이 피웁니다. 어떤 나라에, 또 공산국가에, 무슬림 국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일제를 지나고 유교를 통해서 전쟁으로 아주 피폐해진, 황폐해진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몇십 년 사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발전을 이루는 거. 물론 정치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정치는 항상 싸우고 독재였고 그랬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또한 교육이 시작되었고, 의료 사업이 시작되었고, 이 땅에 그런 비약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서 국민의식이 바뀌어지고,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여전히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나 예수 생명이 들어가는 그때부터 그 나라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하고 학교가 세워지고 또한 병원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그 땅에 문화가 달라지고 그 땅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집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에 항상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요? 예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은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싹을 틔우고 꽃이 피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징으로 딱 그 벗기 안에 넣어서 항상 생각하게 하신 거죠. 주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또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표징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그러면 바로 싹이 나게 하고, 예,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인생, 내 가정,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예수 생명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 지팡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지자들은 그렇게 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라고 막 또 다시 원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살 길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징인데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보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책을 불신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두렵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또 절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두렵게 하기 위해서 어떤 표징을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물론 죄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면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 해결하고 막혀있는 담 해결하고 난 상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버지라 부르며 더욱 더 주님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더 가까이 우리 주님 말씀으로 더 친밀한 교통을 이루면서 오늘도 주님은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또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곧바로 18장에 나타납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사역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통하고 막혀있는 담을 헐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통 속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우리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